세 가지의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첫째 공동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갖게 되고 소속하는 관계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도 노사관계입니다. 노동하는 직장인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서 회사 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극렬하게 투쟁하는 이유도 더 좋은 대우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돈을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언제나 긴장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한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의 유익 챙기기 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익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정신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개인의 이익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가꾸고 운영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살림살이 잘했다고 보수를 받고 품삯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주듯이 한 달에 몇 푼 던져주는 이 공동체가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주었다고 보수를 받고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아 20년간 기르느라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밤잠을 설치고 정력을 소비했으니 너는 그것을 계산해서 갚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고 양육하는 목적이 보수를 바라고 품삯을 바라고 수고비를 받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낳아서 공짜로 기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정신공동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앙과 믿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죠.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공동체, 이 공동체를 제외하고 정신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는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야 이게 안 맞으면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신 공동체인 가정과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멀리 했어도 안 되고 떠났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멀리 떠났어요. 멀리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짓 바알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뭐 오늘날도 많잖아요. 뭐 불교로, 유교로, 심지어는 이슬람으로, 우리나라도 이슬람이요. 엄청 많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진정한 축복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가죠.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곧 버리고 바알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유리하고 이익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공동체를 넘어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먹는 자식에 비유해서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수시로 기억하고 찾고 품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에 보면 하늘이여 떠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노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덧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기만 하면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하고 행위가 부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나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란 말은 카로브란 단어인데 가까운, 친한, 근친, 가족관계에서의 근친, 연애하는 사이, 애인 사이, 마음 안에 가까이라는 뜻이 그렇게 풀이 되는 그렇게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관계, 애인 사이, 연인 사이, 그 마음 안에,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합일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가족관계인 부자관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말씀하는 것이 이 가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그때 불러라 이 말이죠. 아주 가까이 가족 관계 같이 아버지와 같이 옆에 있을 때 아버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또 서로 사랑하는 애인 사이와 같이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애하는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연애 편지고 사랑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애인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요.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라는 뜻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과 합일한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 행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음으로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한탄하시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손바닥에 이름 석자를 새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확정시켜주고 있고 우리와 합일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자식 곁에 늘 엄마가 같이 있듯이 젖먹이 자식 또는 뭐 유아 때 애가 엄마 쫄쫄쫄 따라다닌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껌딱지라고 그래. 껌딱지. 껌딱지같이 붙어있다. 근래에 공연된 뮤지컬 중에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하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영광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발달 장애를 돌보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지능지수가 어른이 돼도 8세 이하로 떨어진 지적장애인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그 직을 사직하고 거기서 들어가요. 그들을 수발해요. 동호종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직접 체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곁에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일원인 한 직접장애인 앤디라고 이름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지능은 8살, 지금 한 30살 가까이 된 사람의 지능지수가 8세 지능지수. 직접장애인이죠. 이 형제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줄리라는 자매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루카스라는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요즘 뭐 그 아기를 뵈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아기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루카스라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뇌가 두개골 밖으로 삐쳐나오는 내 기형을 가진 아이로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아 살 수 있었지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15분이 제한 생명입니다. 그래, 두개골이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살 수 없죠.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15분 있다가 바로 이제 숨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루카스는 바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숨을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앤디와 어머니 줄리는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루카스를 안고 병원에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루카스를 위해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파티를 엽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해서 기쁨과 감격의 파티를 열어요. 지능지수가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린 루카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해서 자기 부부의 이름 밑에 루카스라고 적습니다. 이 부부의 생애 중에 사랑하는 자녀 루카스로 인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눈물겨운 감동을 합니다. 아버지 앤디와 어머니 줄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다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불행이라고 여기야 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행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평안이 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단 얼마만이라도 루카스가 자신들 곁에 더 머물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이었는지 아기 루카스는 놀랍게도 예견된 수명 15분을 넘어 하루 이틀을 지나더니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앤디와 줄리는 아기 루카스가 자기들 곁에 얼마나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루카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을 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이 있단다. 어떤 실은 너무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신은 크나큰 상처를 주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영혼의 실로 묶인 가족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루카스야, 너 이것을 아니? 나와 줄리 사이에 루카스가 정신적으로 묶여있기에 떠나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루카스는 16일을 넘기고 17일째 서서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 앤디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루카스. 사랑해, 루카스. 8살 진행을 가진 아버지 앤디와 줄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17일간을 표현해낸 뮤지컬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고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17일을 살고 간 신생아이지만 앤디와 줄리에게 쓰는 루카스는 그에게 큰 선물이었고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며 행복이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루카스. 사랑해, 루카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 발 가까이에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젖먹는 사랑하는 내 자녀인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시간도 사랑해 이름 석자 사랑해 누구누구야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창세기 35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너무나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힘과 축복을 보장받은 은혜운 곳이기에 그곳에 은혜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고 크고 엄청난 복을 다시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축복하셔요. 행복하게 해줘요.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저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잘 떠나지 않고 곁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곱처럼 외로워도 위험을 당해도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울 수 없는 비전을 주시고 큰 축복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후손들 모두에게 축복을 줄줄이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합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있는 곳에 네가 일하는 곳에 네가 돌아올 때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현재 유럽 대륙에서 최대의 개신교회가 있는 곳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도 감리교회가 시작된 영국도 아니며 장로교회가 시작된 스코틀랜드도 아닙니다. 인구 1천만 명이 조금 넘고 자유화된 지 28년 정도밖에 안 된 동구권의 조용한 나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개신교 거의 멸절된 상태예요. 유럽은요.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헝가리 나라에 있어요. 공산국가에서 독립한 지 한 20여 년밖에 안 돼요. 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벤둘이 있는데 인구 2만의 부다페스트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동유럽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 유명한 다뉴브 강이 이 부다페스트에서 흐릅니다. 다뉴브 강가의 왕궁 언덕과 그 맞은편 국회의사당 그리고 약 180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로 세계적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사설현수교가 있습니다. 다뉴브 강의 굉장히 아름다운 사설현수교. 그게 180년 전에 지었어요.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다뉴브 강과 이 다리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자체입니다. 심령이 깍 마른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공작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헝가리에 가서 다뉴브 강가에 서서 그 다리를 보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중얼거릴 정도로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 사설교 앞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1989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1990년 5월 헝가리 민주포럼이 새 정부를 구성하므로 45년간의 공산주의 통치가 막을 내린 국가입니다. 민주화 이래로 모든 면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작지만 강한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양상 가운데 세계를 놀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유럽 최대의 교회로 부상한 히트교회입니다. 히트교회. 히트라는 말은 헝가리 말로 히트인데 이 말 영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페이스 처치라는 거예요. 믿음교회라는 것입니다. 히트교회는 그 이름대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교회이고 지금도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조직이나 전통이나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럽 개신교 중에 유일한 교회입니다. 히트 교회는 현재 6만 5천 명의 재적교인 그리고 3만 5천 명의 출석교인 그리고 10만여 명의 후원교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79년도에 지금의 담임 목사님 니메스 샌도르 목사님인데 7명이 기도회로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 앞에서 서 계셔서 자기를 도우겠다는 환상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와 가까이 계시는 자기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공산당의 무서운 고문, 감시, 핍박을 견뎌내면서 89년까지 10년간 지하에서 비밀리에 예배 모임을 가졌고 이것이 탈로가 나서 몇 번 정부에 불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서 2,000명 정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회집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화 이후 6개월 만에 4,000명으로 급성장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출석구인 3만 5,000명이 모이는 초대형교회가 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계 중에서도 보기 드문 교회죠. 그들의 매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마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5시간 반 동안 예배가 진행돼. 그 많은 성도들이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대로 서서 예배 시간이 장장 5시간 30분 동안 떨어집니다. 5시간 이상을 예배자로서의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인 은혜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2시간이 훨씬 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강점은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들의 분명한 신앙고백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강탈당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만큼 마음껏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몰입을 하고 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 안에서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시간 30분 동안을 서서 예배드려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꿈에서 하는 얘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적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죠. 우리 예배가 길어야 한 시간 반쯤 됩니다. 이부 예배는. 일부 예배는 딱 한 시간만 끝나지만. 그것도 길다고 줄이들 털어. 커피숍에서는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누닥거리면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예배 시간 조금 길어지면 줄이를 털어가지고 아마 지났다 목사님 오늘 참 찬송가도 4절까지 하네. 와 진짜 찌기해서 모르겠네. 배가 불렀어요. 배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헝가리의 크리스천들 개신 교도들이에요. 5시간 반을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공산치하에 숨어서 장시간 드리는 예배가 생활화되고 이것이 경건훈련이 되어 습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 그 능력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계심의 역사 이거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야곱과 니메스 샌도르 목사님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약 4년간 그러니까 정간 신도시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직후까지도 저는 1층 식당에 솔로 돌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영적인 큰 침체기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영적 침체를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돌파 기도를 이 기도를 돌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 가까이 오셔서 강력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의 길을 열듯이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곳에 올 수 없었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반의 종교부지인 현재 우리 교회의 땅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이곳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등록된 300여 명, 출석교인 200여 명이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현재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저의 목회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린 아이의 여름 알파 때에 하나님이 저를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을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그래서 가질 수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서 행통케 하시고 계심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조차 없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동시에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기뻐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대요. 참 이상해죠. 뭐가 예쁘다고 무슨 예쁜 짓을 한다고. 지난 주간에 어떻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너 때문에 즐겁고 너 때문에 행복해지고 노래가 절로 나온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지난 주에 하나님 기쁘시라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네 때문에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다고. 루카스의 그 부모가 그 금방 생명이 꺼져가는 그것을 보고도 기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그 목마른 자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단 앞에는 은을 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푼도 안 준다.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로 나오느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불의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으로 악을 행함과 불의한 생각으로 불의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고 행복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크고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으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빛을 가진 자가 가까이 계시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기울어집니다. 근심이 심령을 찌르게 됩니다. 북극지방은 언제나 얼음의 땅이고 어두움의 땅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그대로 얼음 땅, 동토의 땅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태양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언제든지 태양을 등지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등지고 반대하면서 살면 그 삶은 냉랭해지고 동토가 되고 어두움이 깔리고 삶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통의 삶을 원망할 수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회 구조 악이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가까이 계셔야 할 분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스러워 괴롭고 냉랭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세계 역사를 보세요. 가정 역사를 보세요. 개인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의 행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멀리 한 결과 어떻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다 망. 인간 심령이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들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다 돼서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은 짓밟히게 되고 살림이 기울어지게 되고 자녀들의 지능지수가 낮아지게 돼요. 멍청하게 돼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그 망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 소돔의 불의 심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한 심판, 유다가 바벨론에 당한 심판, 폼페이가 하산으로 당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실 때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 공동체, 정신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특별히 영적 공동체는 이스라엘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특별히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다 계시죠. 다 계시죠. 불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바깥에도 계시고 저 해수욕장도 계십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계신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세요.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끼고 회복하는 하나님. 야곱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두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정이 북극같이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가정이 큰 근심거리가 임했습니까? 가산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새벽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오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인 출신이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승승장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